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7일간 휴전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와 스페인, 뉴질랜드가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시리아 내전을 7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알레포 내 반군과 정부군이 장악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습과 포격 등 어떠한 무기 공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휴전은 종전의 휴전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같은 반군 단체들에 대한 공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 2015년 12월 결의에 담긴 정치적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새 헌법 제정과 선거 실시 등을 담고 있지만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모술 탈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모술 탈환이 완료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힘겨운 싸움이지만 확실히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어떻게 그때까지 모술 탈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 소탕 지역을 장악하는 현지 경찰과 국경수비대 등 여러 군대에 훈련과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기상 악화와 ISIL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회담에 진전을 바라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수십 년 된 현안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정부 여당 모임에서 오는 15일 일본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유권 분쟁 문제를 솔직히 논의하기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와 의료기술에서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내세워 2차 세계대전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4개 섬 영유권 분쟁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은 관련국들의 국내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은 모든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중요한 것은 핵합의에 대한 견해차나 그 같은 가능성이 불거졌을 때 약속을 존중하고 선의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를 비난하면서 취임하면 이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절차가 악화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파타 측이 완벽한 협상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전 공화당 경선 후보를 차기 정부의 주택도시개발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에서 카슨 지명자가 명석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족을 강화시키는데도 열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카슨 지명자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낙관론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대부분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체제 붕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기관 16곳,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앞바다는 0.5 내지 3미터로, 서해는 먼바다에서 2 내지 3미터, 앞바다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8명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 행렬이 북한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NK인 지식인연대는 5일 서울에서 최근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이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그쳤습니다. 언론 설명회의 발제자로 나온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입니다.
특히 탈북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 체제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이해가 충분할수록 고위층의 이탈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서 이번 그 조사의 그 결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주민생활 개선 여부에 대해선 89%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서 64%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대부분이 속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41%가 다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2%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습니다. 송금 액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1,000를 송금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2,000가 27%, $3,000가 14%, $4,000가 7%였습니다.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된 자금의 용도는 생계비가 67%로 가장 많았고 장사 미천은 21%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은 북한을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전 통일을 이룬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대북 송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인다면 그건 그만큼 북한의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김정은 정권을 밑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지난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 57%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답했고 통일경제발전의 기여라고 답한 사람들은 19%,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창구는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선 54%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북핵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89%가 지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엔 북한이 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22%, 중국이 16%, 그리고 한국이 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는 데는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20명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내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당장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고 전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나이든 탈북자들은 실용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교육적 야망을 가진 젊은 탈북자들은 경제, 사회적 자립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꼽았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는 데는 다수의 걸림돌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탈북자라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난민 제도도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자신에게 낯선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와 대안학교, 개인의 필요에 맞춘 교육기회 제공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새로 도착한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 기회의 성격과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데 따르는 장애물 때문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위 상승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자 6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1명과 14세에서 20세 사이 1명, 30대 1명, 51세에서 64세 사이 1명 등 여성 4명과 30대와 40대 각각 1명씩 남성 2명 등 모두 6명이 지난 11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위튼에 정착했고 나머지 2명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또한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209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6개월 동안 매월 200 내지 $300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무기 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련 활동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에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석탄, 노동자 송출, 그리고 조형물 제작업체 등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고,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이, 또 조형물을 만드는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은행, 라산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나 노동력 해외 송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 발표된 제재 목록에는 연식과 기종 등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정보도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에 에너지부터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 야욕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도발에 나서자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5곳, 그리고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잇따른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의 연이은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강력해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이 차례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 측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루 앞서 발표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각각 독자 제재를 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내린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 독자 제재를 견인하는 포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독자 제재를 하니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은 독자 제재를 갖다 한미일이 스타트를 끊어야 이렇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지. EU부터 독자 제재를 하진 않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수출과 관련해 강북무역, 대원무역회사, 원유 수출과 관련해선 원유개발총회사,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 능라도 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등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 개발, 유류 개발과 관련해 강북 무역과 원봉 무역, 백설 무역, 원유 개발 총회사 등을,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대외 건설 지도국, 남강 건설, 철연 건설 등을 각각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의 단둥 훙샹실업 등 15개 단체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측이 이번 독자 제재에 처음 포함한 만수대 창작사와 고려항공, 대외건설지도국 등과 지난 3월 제재 대상에 올린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엔 훙샹그룹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한일 3국의 잇따른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취임 후에 6개월 이후가 될 거거든요. 잘하면 1년 가까이는 현재 모드로 압박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모두 대북 제재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미한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지속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올해 내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일 VOA에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자국 내 북한인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양자협정이 없고 폴란드 내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 비자 발급은 폴란드 영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는 2일 VOA에 올해 상반기 177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7명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 대변인실은 노동 허가증은 폴란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외국인이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도 취업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면 폴란드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노동허가증을 받은 177명은 폴란드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북한인들이거나 허가증을 받고도 비자를 못 받아 폴란드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로 풀이됩니다. 폴란드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은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몇 년간 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가족 노동사회 정책부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2010년에는 335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고 2011년에도 335건, 2012년에는 최고 많은 509건, 2013년에는 304건, 2014년에는 342건, 2015년에는 482건을 발급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엄격한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폴란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똑같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경경비대가 외국인들의 고용 환경을 감독하고 작업장에서의 법 준수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들의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의 아프텐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 행정부 교체기를 맞아 대북정책 공조와 신규 안보리 결의, 3국 독자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채택과 연이은 미한일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동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중국 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내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미화 32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담요와 가재 도구, 상수도 시설 자재 등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내 대북 민간 단체 세 곳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16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가 보낸 구호품에는 담요와 침구류, 상수도 시설 자재와 임시 화장실 자재, 폐기물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 원조도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 8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식량을 제외한 식수 위생 관련 물품 위주로 물컵과 숟가락, 젓가락, 냄비 등 가재 도구와 빨랫비누, 화장지, 치약, 면도기, 거울, 수건, 물정화 알약, 태양열 램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도 8만 달러 상당의 가재 도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가 전달한 구호품에는 위생용품과 조리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재민 11,928가구를 위한 새집 공사가 끝났고 11,700여 채의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재민 12,000가구가 새집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새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내복 12,000벌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개인 후원자를 비롯해 사단법인 우리민족과 흥사단, 평화3000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고 물품은 국제지원단체 등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또 지난달까지 목표 모금액 4억 원, 미화로 약 34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 VOA 유엔 주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러웠다면서 당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두 한국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it was regrettable that all my planned visit to DPRK had to be cancelled. It was a unilateral.
지난해 5월 반 총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이후 북한의 취소로 방북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실망감을 표출한 겁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촉발된 높아진 긴장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보리가 북한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도부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m urging as a Secretary General again to people and authorities of DPRK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international
북한인과 북한 관리들이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시금 충고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Korean people should be able to overcom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return to normal government.
또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훌륭하고 회복 가능한 성숙된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이 더 나은 미래와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 총장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한 달이 남아있다며 당분간 이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으로 되돌아간 후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지인들, 가족과 대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반 총장은 지난 2006년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에 피선된 뒤 이듬해인 2007년부터 10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퇴임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80여일 만에 지난달 30일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국들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생산소 광량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북촌 대동강 탄광입니다.
북한의 노동력 동원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탄광을 소개하면서 석탄 생산 증대를 독려합니다.
한 구멍의 발탁구멍이라도 도뚫기 위해서 악을 탁을 애쓰는 굴진공들입니다.
우리가 굴지를 앞세워야 도모를 탐바트 이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굴지 독도를 높여가지고 굴지 비율을 120% 넘치겠습니다.
광물자원이 주요 수출품인 북한에서 석탄은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수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북한은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조 9,009억 원, 미화로 24억 8,400만 달러. 이 중 석탄은 모두 1,960만 톤, 약 1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 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대중 석탄 수출이 항상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위해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예외 조항으로 절충점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민생용 진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중국 정부의 확실한 이행 의지가 없는 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철강석이랄지 석탄이랄지 제재 품목은 가능한 민생용으로 위장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수요가 있는 한 수출은 계속할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생용으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인 4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석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제재에 돌입했던 때입니다. 양국 간 전체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줄었고 석탄 수출 역시 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입액은 4월 이후 꾸준히 늘어났고 한동안 크게 벌어졌던 전년 대비 감소폭도 점차 좁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은 북한에서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인 1억 1,199만 달러 246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증가한 것으로 북중 간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월 기준 최대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2270호에 포함된 민생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중국 정부가 민생 목적 증명을 위해 기업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사실상 제재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결의 2270호 시행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한 바 있는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 김영윤 남북 물류 포럼 대표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민생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민생 부분이 이름이 민생이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시작된 새로운 대북 제재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도 북한의 석탄 수출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외 조항의 허점을 막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한국 등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은 새 제재안 논의 과정에서도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기존 제재안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양의 석탄 수출 대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내용을 담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외 조항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새 제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은 연간 4억 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까지입니다. 상한선으로 설정된 750만 톤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규모의 38%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석탄 사업권을 당이나 군부가 관리하는 만큼 석탄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북한 지도층의 외화 획득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서류상 석탄 가격이나 규모를 실제보다 낮추는 등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인 2321호의 실효성 여부도 중국에 달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한국 사회에 북한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탈북 여성들로 이뤄진 평양예술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평양예술단은 북한민족예술단 수석단원을 지낸 김영희 총감독과 김신옥 단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북한의 무용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의 단원들 중에는 북한에서도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관심은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무용이나 노래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수인 윤나리 단원은 어릴 때 북한에서 무용을 하다 한국에 와 성인이 된 후 예술단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윤나리 단원입니다.
저는 무용수고요. 예. 무용 작품에는 다 출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네, 거기서 부모님 권유를 해서 조금 배우다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 예술단을 찾게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귀여운 일동 같은 정도로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한테 이제 무용 배워서 더 작품에 서게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고요. 디테일한 동작 같은 거를 더 배우게 됐죠. 부모님이 어쨌든 그 문화에 계셨던 분이니까 저도 여기 북한 예술단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고향이 같으니까 예, 더 꺼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역시 무용수인 하예주 단원은 오랜 시간 무용을 해왔는데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모여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거라 평양에서 그냥 공연을 하다가 어렸을 때 공연하고 여기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네, 지인으로 소개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다가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했기 때문에 계속 무용을 해온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을 계속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렵죠 조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도 잘 맞고 공연 내용도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같이 똑같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왔던 공연이 뭐 진강춤이나 계절춤 여러 되게 다양해요.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양예술단의 4년차 무용수인 이현서 씨는 북한에서 노래를 하다 한국에 와서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노래를 하다가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가님한테서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을 하는 게 더 신나고 더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공을 바꿔서 아예 통학은 안 하고 이제 무용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저런 줄 몰랐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술 쪽에 하면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이런 일하거나 이런 뭐 그런 농촌에 이렇게 막 일하러 나가는데 그런 게 많이 면제가 되고 그런 게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예술 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내가 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안무가님한테 이제 저희 안무가님이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끌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북한의 무용은 빠르고 경쾌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객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무용은 빠르고 이제 음악이 박자가 빠르고 이제 경쾌하고 약간 박력 있는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보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고 신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하세요. 북한도 요즘에는 무용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좀 안무가님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 해마다 새 작품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평양예술단은 거의 매일 공연 무대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하지만 공연 중에서도 잊기 힘든 공연들이 있습니다.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진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군무, 이제 칼춤이라고 그런 무용도 있고, 뭐 박편무. 박편무는 이제 막 박력 있고 엄청 신나는 이제 막 그런 거고요. 뭐 저희 대표 작품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은 무대에서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어르신들 좋아해요, 이제 저희 공연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에 가족들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공연 보고 마지막에는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는 뭔가 되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그런 게 또 이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희망 같은 그런 거였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하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저희는 정말 공연을 많이 다녀서 예, 다 기억이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큰 극장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열심히 자리 잡고 살으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술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예술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평양예술단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올려졌고 이제 며칠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결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오는 9일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이 주축이 돼 국회에 상정한 박 대통령에 대한 단행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밝히기를 제안하면서 그 후에 단핵 표결에 동참하겠다, 동참 여부를 밝히겠다는 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이번 주말 사이에 달라진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한 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입니다.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이 곧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만큼
네.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야권, 또 이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탄핵 표결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죠?
네네, 무기명 투표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28개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뭐 기권 의사도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자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는 오는 9일이 되어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야권에서는 탄핵 시기를 D-100시간으로 맞췄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 또 야권과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 여론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 100시간 연속 대국민 연설에 들어갔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여론을 감안해서 탄핵 표결을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원 자율에 맡기는 자율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 표결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정조사 특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네. 오늘은 2차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날카로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중심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뭐 안종범, 김희춘, 우병우 등 전직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 한국을 대표하는 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롯데, 한화 등 이 9명의 재계 총수들이 한꺼번에 출석하는 청문회인 만큼 과연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내일과 모레 열리는 청문회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 최순실 씨의 언니, 그의 딸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이 청문회 자체도 좀 문매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문회 상황이 어쨌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부기관 등 기관 보고도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본 상황인데요. 대기업 총수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 방법, 내용, 증인들의 답변 등 직접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 청문회 중계가 주요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청문회는 국회 방송과 함께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를 한다는 편성표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 소식도 살펴보죠. 사상 최대 촛불이 모였고 청와대 앞 100m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집회로 끝났다는 것이 참 주목되는 현상인 것 같네요.
네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한 촛불 인파는 집회 측 추산으로 170만 명입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그 인원까지 합치면 232만 명입니다.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는데요. 한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1987년 6월 항쟁 때에 두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주말 촛불 민심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도 촛불 인파가 이렇게 갈수록 커졌던 이유 어떻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박 대통령의 담화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촛불 민심이 더 많아졌다, 커졌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겠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표현을 한 그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민심이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이라든지 퇴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움직이면서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광장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구호는 지금 대통령 퇴진에서 대통령 구속과 체포로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집회자들의 손에는 수위에 포승줄에 묶인 그 박 대통령의 그린 피켓이 등장했고요. 청와대 인근으로 향했던 행진대에는 이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416개 횃불이 들려졌습니다. 청와대 100m 앞에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미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촛불 집회 상황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인파가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촛불의 파도가 일었던 광화문 광장 일대와 세종대로 거리. 뭐 오늘 아침 저도 출근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언제 이 촛불이 모였던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일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주위에 쓰레기를 줍고 떨어진 촛농까지 긁어냈다는 그런 사연들이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경찰 버스로 차벽을 쳐놓은 경찰, 또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표시했던 시위대들도 집회가 끝나면 또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놓는 모습. 이번 촛불 집회에 이어지고 있는 달라진 시위 문화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집회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각 오늘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도 퇴근길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탄핵 그 표결이 되는 9일까지도 청와대 200m 앞까지 촛불 행진을 계속하겠다고 이 집회 주최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소식 하나 들어볼까요? 조류독감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뭐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지금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한국 전역에 조류독감이 번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두가 고병원성이라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더 달라진 겁니다. 강원도에서까지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던 바이러스 유형이었고 그래서 뭐 예방 백신이라든지 사전 예방이 무용지물이었다. 빠른 전염성의 독성이 강해서 지금 한국의 가금류 농장은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 이런 그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5일에 전라남도 해남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했는데 그 후 한 보름여 만에 닭은 251만 마리, 오리가 79만 마리, 메추리는 7만 마리 정도, 모두 해서 338만 1000 마리 정도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입니다.
야, 이 338만 마리라니까 참 엄청난 피해네요.
맞습니다. 발생 20일째가 넘었는데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될 존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겨울철의 추위가 이 조류독감 확산에 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네.
한국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조류독감을 철새에 의한 전파라고 처음에 분석을 했다가 지금은 또 감염 농장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간에도 또 수평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는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육하던 오리의 절반 이상인 175만 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오리 산지에서 거대한 오리 무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감염되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는 이 대규모의 닭과 오리 때문에 지금 한국 전체 가금류 사육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